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 마음 문을 열고 주께 나가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 있느니라. 아멘.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잠언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아주 보석 같은 책이죠. 잠언에서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악인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등등의 이런 주제들이 반복되는데 잠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벌써 몇 번씩 우리가 새벽기도 잠언 본문에서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도 역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언어 사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말을 하라. 둘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셋째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 또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언어 사용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라. 7절 여기서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지나친 말을 영어 성경에서 arrogant lips라고 잘 번역했어요. 언어 뜻을 잘 살린 번역으로서 아주 오만한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오만한 말인데 미련한 자라고 해도 이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은 미련한 자는 지혜 없는 자니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만한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자라고 해도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람은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이 입술이 무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60,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알리가 나오는 TV 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알리가 정말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 시대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다 합친 거에다가 그 인기 연예인들까지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였죠. 그러니까 자기도 좀 잡복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알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 막 이러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근데 알리가 안 매고 있으니까 와서 안전벨트 매시라고 그랬더니 알리가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슈퍼맨은 비행기 탈 필요도 없다. 근데 그 알리가 말년에 이 파킨슨 시병에 걸려갖고 슈퍼맨께서 그냥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 정말 남을 오만하게 무시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게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자기만 모르고 다 합니다. 잠언은 오만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의 언어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후반부 말씀이에요. 사실 7절의 후반부를 위해서 전반부는 비교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란 영어성에 보니까 룰러,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지도자의 언어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권위를 갖고 싶으면 언어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실한 언어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관계에 마귀가 역사해서 다 뒤집어버립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만큼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난국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람 주변에는 성령의 은혜로운 터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진리의 말을 하면 그 영향력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거짓된 말을 하면 그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 불행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 노출됩니다. 만약에 가정의 가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 가족들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그 가정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이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어렵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 힘 가진 사람들의 거짓된 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걸었던 모든 캐치프레이즈들이 전부 다 이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술이 거짓되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구절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악과 타협하고 모른 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려는 태도입니다. 오래전 미국 어느 마을에 하워드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가 참 가슴에 좀 분노가 많고 정말 공부보다는 장난치기에 바빴습니다. 아마 장난꾸러기 콘테스트에 가면 미국 1, 2위를 다툴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장난이 심했던지 한 번은 선생님이 애를 의자에 묶어놓고 입에다 반창고를 막 붙여놓을 정도로 그래서 매년 한 학년 끝나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때마다 얘에 대한 악명 높은 소문이 그 다음 학기 선생님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다 고자 막 얘는 너무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니까 뭐 부재불능이라고 올려보내면 그 다음 학년 선생님이 꼭 첫날 얘를 불러갖고 그 얘기를 해줘요. I heard a lot about you. 난 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 너 우리 반에서도 그러면 죽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얘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소문을 입증해 주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장난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장난질을 치는 거야. 그런데 얘가 6학년쯤에 올라갔을 때 또 새로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하워드를 부르대요. I heard a lot about you. 너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하워드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지 뭐 선생님들은 다 똑같지. 그런데 6학년 선생님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너에 대한 소문 하나도 믿지 않아. 난 네가 좋은 학생이라고 믿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워드는 너무 놀라서 선생님을 쳐다봤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선하고 거짓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은혜로운 말이 이 장난꾸러기 하워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선생님의 믿음을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막 밤 12시까지 막 숙제를 하고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놀라가지고 왜 안 하던 공부를 얘가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어려갖고 하워드가 그 해 학기 끝나기 전에 학급에서 1등을 다투는 우등생이 됐어. 정말 그 선생님이 말했던 거. 나는 너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아. 너는 좋은 학생이라는 그 믿음에 보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 박사여 목사가 된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입니다.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한 선생님의 이 은혜로운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promotes love. 그 사람 주위에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뜻이.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완전한 거 아니면서 여러분이 한 손가락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은 나머지 손가락 전부 다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했어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그 사람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꾸 드러내서 헐뜯으려는 의도가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모이면요, 항상 그 모임은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 부서져 버려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셧다운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누군가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거꾸로 생각하세요. 왜 꼭 여러분이 해야만 합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드러내고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 악하지는 않아 라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 너무 참 잔인해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안타까운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남의 잘못은 아주 날카롭게 보는데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부모라면 또 순장이라면 또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너무 날카롭게 드러내고 지적하지 말고 아까 장난꾸러기 하워드 핸드릭슨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처럼 단 한 번의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은혜로 커버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줘야만 합니다. 10절 읽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미련한 자에게 충고를 해야 그 사람이 안 미련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는 총명한 자에게 해야지 미련한 자에게 하지 말라. 그 당시 율법 규정에 따라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매를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매 100대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잔혹한 형벌로서 아무리 많이 때려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충고도 미련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총명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결코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약간씩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자로잡아줄 충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총명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말이 깊이 박힌다는 말은 감동을 준다는 거죠. 변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 박사학위 은사이셨던 그 플러신학대학원의 짐 브래들리 교수님은 미국에서 톱5 안에 들어가는 영국 역사 전문이신데 학문의 스승이실 뿐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제 목회의 스승,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글이나 언어, 말을 할 때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칭찬해 주셨는데 한 번은 그분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숙제 과제물로 나온 10쪽짜리 에세이를 제대로 충분히 리서치를 못하고 리서치한 내용으로 치면 5페이지밖에 못 채워요. 근데 10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나머지 5페이지는 저의 화려한 이빨을 가지고 막 늘려가지고 대충 써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클래스에는 그게 통했는데 짐 브래들리 교수님이 그 다음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존, 제 미국 이름이거든. 너 네가 아는 것만큼만 써라. 학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만 쓰면 된다. 할 말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학자다. 그런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좋은 글씨를 가지고 늘려가지고 페이지 수만 채우는 거는 지식 공예를 만드는 일인데 너같이 뛰어난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재능을 남용하면 쓰겠느냐. 압축하고 정리해서 밀도 있는 글을 써라. 결코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 말은 제 가슴에 평생에 새겨졌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영국 역사의 거장이었는데도 책을 딱 두 권 냈어요. 그 한 30년 가르치시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도 보면요. 남들은 그 책 가지고 불려가지고 한 열 권은 쓸 수 있는 분량인데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설교 준비할 때나 책을 쓰려고 집필 준비할 때 철저하게 내용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냥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따끔한 충고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분이 실력이 있었고 기도하시는 영성이 깊으셨고 그만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첫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영향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장난질에 노출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실된 언어를 하십시오. 두 번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무 날카롭게 남을 공격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언어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하십시오.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도 중요하고 조언을 하는 여러분이 누군가도 중요합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하면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어를 쭉 보면 주님의 언어는 항상 진실하셨고 남의 허물을 들춰놓는 은혜가 있었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보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말로 죄를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프트를 주신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세상이 가르쳐준 거짓된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언어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상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도와주는 보배로운 충고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